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세우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유명하거나 지위가 높으면 귀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집니다. 반대로 가진 것도 이름도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무심코 흘려듣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밖에 사람 이야기입니다. 저는 2008년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처음 왔을 때 신학교에서 들었던 시험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신학교 학부를 다닐 때 오전 시간 되면 11시면 정각으로 체프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신학과만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한 1,000명 이하로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채플이 항상 있었습니다. 채플은 1시간 딱 하게 되는데 마치게 되면 12시 어떤 시간인가요? 점심시간,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가끔 채플을 마치고 나가는 그 통로에는 성교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북한 어린이 혹은 아프리카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아이를 돕기 위한 그 캠페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후원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경험해보는 그런 후원이지만 문구는 간단했어요. 커피 한 잔값 3일만 모아주면 한 어린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주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았던 중국에서는 이런 후원 캠페인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에게는 처음 유학 와서 모든 게 다 새로 왔어요. 와, 이런 것도 다 하나?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잡혀가는 거 아니야? 온갖 마음을 가지고 그 후원 캠페인 너무나 흥미로워서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죠. 좀 전까지 채플실에서 수백 명과 가까운 학생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며 아멘으로 응답하였기에 처음 유학 온 순수한 유학생의 마음에 의하면 기대하기는 그 후원 캠페인 자리에 줄을 쭉 서서 너도 나도 서로 함께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가득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웬일인걸 줄 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수많은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다 보니 예, 점심 일식 먹을 거야? 나는 분식이 좋아. 저쪽 친구들은 나는 중식 먹을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치는데 그 후원 부스 앞으로 머물러서 커피 한 잔값 3일치를 모아서 후원한 학생은 7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제 마음 가운데 단단히 수염을 받게 된 거죠. 순수한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저희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좀 전까지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공감하지 않았던가?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하여 그토록 감격하던 우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이곳을 향한 한숨과 아픔은 그저 지나치고 있는 것인가? 그 당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학 온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므비보셋을 향하여 베푼 이 은총의 사랑, 자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묵상할 때 똑같이 10여 년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이 그 질문이 저를 향해서 질문이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되었을까요? 그럼 오늘날 10여 년이 지난 이후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가? 저를 향한 진지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졌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변에는 외면받고 있는 아픈 자들의 슬픔은 없는 것인가? 나의 주변에는 지극히 작은 자의 슬픈 한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가?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비록 저의 질문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여러분을 향한 나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승리를 크게 성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집중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다윗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한가하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작은 자의 일에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다윗이 관심 보이고자 하는 이 사람은요, 다윗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던 사울의 후손이었다는 점이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사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윗의 오늘 질문을 바라보게 된다면 전 왕조의 후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반란의 씨앗이 될 후환거리들이었죠. 그래서 보통 역사적인 근거에 의하면 전 왕조의 후손들은 남김없이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고대 왕정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 저는 한국 역사를 잘 모르지만 중국 역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시기인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청나라 왕조들은요, 명나라의 후손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찾아서 속정하기에 가장 혈안이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이 한 사람을 찾는 것은 그렇게 탐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의 사울의 집안에 남은 후손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신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다윗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별거 없구나. 이제 다윗도 다른 왕들처럼 전 왕조의 혈통을 찾아내어 제거하려는 것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전 왕조의 후손을 살려두는 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이지도 않고 매우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부에 3부까지 사다성어 한마디 말씀해 주셨는데 원고에는 없었지만 제가 원어민으로서 여러분에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임시로 적어놨습니다. 양호후환이라는 한자 우리 한국어인데요. 원어민의 발음은 이렇습니다. 양후호환. 함께 따라해볼까요? 양후호환. 여러분이 웃어주니까 설교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호랑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 향후를, 이후를 향해서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싹을 키우는 것은 후황거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의 말은 참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다윗의 말은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 보니까 그랬거든요. 찾아서 숙청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죠. 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을 때는 실제 요나단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고 왕위의 계승자였습니다. 이 왕좌는 다윗 것이 아니고 요나단 것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에 부드러운 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왕, 아버지는 왕이었지만 그의 후손의 후계자로서 내가 아니고 이 다윗이로구나. 그런 영간한, 그런 예민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은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지라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다윗을 향한 부탁이었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에겐 사실은 뭐 손해보는 거 없지 않습니까? 얼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함께 약속을 맺습니다. 그들은 함께 맹세를 하죠. 그 맹세는 서로의 맹세가 아니라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관계, 즉 거래가 아니라 약속이었던 것이죠.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을 요약하면 아주 쉽습니다. 요나단은 말합니다.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집안을 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항상 베풀라라는 요청이었고 다윗은 그 요청에 응답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시점을 놓고 보면 굳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약의 내용, 너와 나만 아는 이야기, 비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그야말로 잊혀진 약속이 되었던 이 약속을 끄집어내어서 굳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이 현실을 위해서 다윗이 그 약속을 다시 상기했다는 것은 남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은 어떤 약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에 대한 그 책임감, 그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은 사람들의 기억과는 상관없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보지 아니할지라도 자신의 양심과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신앙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을지라도, 누가 굳이 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양심에 확신을 하건대 이 약속은 끝까지 지킬지어다. 여러분, 그 신실함이 여러분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약속을 기꺼이 기억해내어서 최선 다해 실천하려고 하는 이 장면은 다윗이 단순히 능력만 탁월한 왕이 아니라 정말 남다른 영적인 특별한 품격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 자리 빌어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탁월한 영적의 품격이 있길 바랍니다. 근사해지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손해보게 할지라도 내가 한 확신이 있다면 나는 너를 향해서 끝까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 아닌가요? 비록 아무 사람도 모르는 거지만 비록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이 약속을 지킴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칫 다윗을 배우라 하는 질문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원래부터 성품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인가? 그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런 남다른 영적인 품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다윗은 탁월했다, 고로 그는 남다르다. 이런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원래부터 완벽하지도 않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합니다. 그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수하지 않아서? 삐딱한 모습이 없어서?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끝까지 바로잡아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경험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기에 다윗의 이 성품은 만들어진 성품이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타고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활짝 열려진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애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다윗처럼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로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정의되는 이제 신실한 인격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함께 자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안도의 숨이 내쉬죠.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들어진 속사람의 바른 모습 혹은 태도인 것이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지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아 여러분도 다윗처럼 탁월한 남다른 영적인 품격의 소유자로 거듭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실한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긴 노력과 혹은 불같은 갈망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신실한 영적인 품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매일 나가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매일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저의 나름대로 결론인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를 향하여 겸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성품은 은혜를 향하여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향하여 겸손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어진 상황과 이웃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편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사랑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다윗이 찾은 지금 이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사랑의 눈이 열렸을 때 다윗이 찾았던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입니다. 사실 해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므비보셋은 다윗이 신경 써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신경 쓰게 된 것은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은혜, 가난한 자에게 주신 그 사랑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에 버려진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 사울의 종의 소개에서 무비보셋에 처한 그 처참한 상황이 잘 표현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해서 숨어 살았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했을 것 같습니다. 전 왕조의 후손이 지금 현재 왕에게 그의 신분이 밝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할 수 없는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죠. 사실 무비보셋이라고 다윗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었죠. 그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윗이 목적이 자신을 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은총을 베푼다는 얘기를 듣고 무비보셋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의 심경을 잘 표현하거든요.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비보셋의 진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라는 표현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관념과 자비가 없이는 무비보셋의 생존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몸부림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 당신이 베푼 은총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존재할 수는 이유 없지만 당신의 허락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해주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 눈 감지는 마시고요. 감았다 생각하시고 한 폭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아마 상상은 잘합니다. 한번 이 모습을 나의 생각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저의 그림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아무 말할 수 없는 무비보셋, 그리고 아무런 반항할 수 없는 이 무비보셋에게 절대적 자비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린 그 상상 속의 그림을 위하여서 이름을 붙여본다면, 제목을 붙여본다면 뭐라고 붙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제, 은혜란 무엇인가? 부재,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자비. 여러분 어떤 그림, 이 그림을 향해서 어떤 주제를 붙일 것 같습니까? 은혜란 무엇인가? 부재,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자비함. 여러분,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본질이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자격을 갖춘 자에게 베풀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온전한 사랑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리고 본문에서 보여주는 은혜는 더 실제적입니다. 죽은 개로 자신을 말하는 무비보셋을 기꺼이 나의 가족으로 받아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파격적인 사랑이다. 죽은 개로 자신을 설명하는 무비보셋을 기꺼이 나의 가족으로 받아주고 끝까지 품어주기를 결단하는 파격적인 사랑이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파격적인 사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해보는 사랑이 아니라 파격적이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베푼 사랑이 그저 해보는 사랑이 아니라 파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죠.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그대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죠. 함께 이 말씀 좀 깁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다윗이 말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어떠한 건가요? 은혜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므비보셋을 단지 파격적으로 한번 살려줄게, 갈 때까지 가봐,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단지 살려주고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즉,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왕의 명령으로 한 것이죠. 11절에 보니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넓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는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 함께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왕의 보호 아래 두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나의 패밀리야, 너는 나의 가족이야 라고 받아주는 행위인 것이죠. 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은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하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될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관계의 연속이다.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관계의 연속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므비보셋에게 임한 일회성 사건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관계 안에서의 사랑, 나타나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일회성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그 지속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사랑 안에 살고 있기에 감히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예배자로 앉아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므비보셋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므비보셋처럼 스스로는 조금도 가능성을 찾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빌려 설명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위에 독생자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왕의 식탁에 앉아 예배의 잔치를 마음껏 누리게 된 것이죠.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연속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예배 잔치는 멈춤이 없게 된 것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그 사랑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어느 시점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시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진정한 은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누려본 은혜는 그런 것이라면, 지속되어지는 관계 연속이라면, 이 지속되는 은혜 관계 안에 머무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다윗은 모두에게 버려진, 잊혀진 한 작은 인생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입니다. 고여 있을 때 변질됩니다. 흐를 때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변질될 거냐 변화될 거냐, 은혜가 정체됐느냐 아니면 흐르냐에 보면 명확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를 항상 흐르게 하는 것은 결코 마음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쉽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수고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아낌없이 하였던 것입니다. 은혜는 말입니다. 흘러가기 위해서 편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는요, 항상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저는 몇 년 전까지 인천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한국으로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가 섬겼습니다. 주일이 되면 약 150명의 외국인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감격스럽죠. 이렇게 많은 외국 친구들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다니 박수를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교회로 온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정심을 항상 그들이 현지식으로 만들어서 대접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받고 사랑의 고백을 들었던 1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예배만 끝나면 줄을 서서 저를 기다리는 겁니다. 두 가지 예측. 목사님 설교가 너무 탁월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고 싶어서 줄 섰다. 두 번째, 그런 것은 아니고 목사님께 부탁드릴 일이 많아서 줄 섰다. 어느 것일까요? 아쉽게도 전자는 아니더라고요. 후자였습니다. 그들이 줄 서서 기다린 이유는 저에게 부탁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목사님, 아파요. 수술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받아본 적 없는데. 목사님, 사장님 월급 안 줘요. 제가 갔다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가 술 먹다 난동 부렸는데 지금 경찰서 갔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갔죠. 당신이 누구이냐. 목사라고 하고 제가 경험해보지도 않아들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욕도 먹어보고 매까지는 안 맞지만 멱살도 잡아보고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숙소에서 심정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급한 상태에서 심장은 뛰었는데 뇌사 상태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해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 결국 그 외국인은 15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보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5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으면 어떤 결론인지. 임시 보호자로 있었던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려면 이야기가 길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곳을 보내주신 그 나그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환영한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생의 무거운 짐도 함께 환영한 것이고 그래서 당신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요? 너의 짐도 나의 짐이 되었다. 우리는 패밀리야. 그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안에서 나눈 사람은 나의 이웃의 무거운 짐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대가이죠.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과 슬픔을 위하여 기꺼이 뭘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함께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다 해서 그리고 서로 인사를 반갑게 한다고 해서 진정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를 진심으로 환대하며 필요한 것을 섬기기 위해 나의 것을 나눌 때 그 사랑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유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공간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저의 인격과 삶이 예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은혜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식탁으로 초대받아야 될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고 누구입니까? 그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꺼이 섬겨주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떤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잡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유효하게 또 의미 있게 축복하고 채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쉽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 대가가 필요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의 기도에 헌신이 필요했다면 여러분도 은혜, 사랑을 쉽게 흘려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의 섬김이 필요한 모비보셋은 누구입니까? 그를 나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가족으로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나의 계획과 결정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고 은혜 유통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